인간의 지혜가 정말 만물의 영장답게 참 감탄을 금할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요즘에 최첨단 산업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혁신 기술들을 보면 정말 인간 안의 지혜와 능력도 탁월하다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또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뭐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들의 마술 속이는 능력도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석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 무지기수로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 그렇습니다. 실물과 가장 근사하다고 자부하는 로봇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로봇이 자기를 만든 인간의 생명을 뭐 연장시켜 준다든지 부여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창출해 줄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러하듯 인간도 나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주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는 증거물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전염병 하나에 온 세계가 다 멈춰서 버린 듯한 고통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역병이 또 인간을 다 멈추게 만들지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놀랍고 탁월하고 정말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 또 멍해질 수밖에 없고 병마의 고통에서 아무 손도 쓸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위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이 질병으로부터 병마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공동묘지가 그 사실들을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명 문제를 해결하고자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도들이 존재했지만 단한 건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한 건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부활입니다.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싶은 욕망의 발산으로 그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인간은 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도만이 인류를 파멸해서 구원할 유일한 방도요,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출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사실 이 말씀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내용인데 인용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을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거나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편을 전혀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력을 우리가 다 모아놓아 봅시다. 선비들의 득달한 도들을 다 함께 모아봅시다. 변사들, 입담이 좋은 말쟁이들의 위트와 촌철살일 같은 마디마디의 말들을 다 한번 모아봅시다.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는 웃게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울게 만들 수 있고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잠깐 참으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인간을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제 아무리 높다고 한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 최첨단 기술로 개발한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안겨다 준 것은 분명하지만 도리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은 순기능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려고 한다면 잠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어요. 정말 뭐 우리 사회에서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글에서 나오는 거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잠시 우러러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안겨다 준다든지 구원을 얻는 길을 누구도 제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런 자들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고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지혜는 따로 삽시다. 인간의 지혜는 한정적이다. 탁월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고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지무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의 앞가림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부정부패의 규모와 정도들은 하층 계급에 속한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이 엘리트 계층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인류의 평화를 깨고 가장 힘들게 괴롭히는 집단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똑똑한 머리로 물론 좋은 일을 하고자 애쓰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정말 지금 뭐 백신을 개발한다고 난리를 벌입니다만 백신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들, 또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염려하는 게 치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가정님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 하나, 하나님 우리가 치매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 이거 뭐 치매를 예방하는 그 약만 하나 있으면 치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요양원이 다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치매가 없으면. 그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똑똑한 머리로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30%만 의사가 알고 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70%는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셋째,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빚어낸 참상은 인류 역사 속에 도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참으로 둔갑되어 발생한 비극의 역사는 인간이라면 누구쯤 다 하나, 누구나 다 하나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권력욕이 초래한 전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단 하루도 건너뛴 적이 없이 언제나 현재 진행인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 이 전쟁의 아픔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최첨단 인공지능을 갖추어 사람 못지않게 정말 활동하는 로봇가 있잖아요. 근데 로봇에 있는 회로 하나만 살짝 건드려서 잘못되게 하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이 뇌의 기능 속에 뇌의 세포 하나만 잘못되어도 뭐 기억 상실증에 어떤 그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신체 어떤 부분에 마비가 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가장 똑똑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뽐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간의 뇌에 뭐 뇌 세포 하나 건드리든지 아니면 회로 하나 건드려 놓고 하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까지 닫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계획과 희망사항을 한순간에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제2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교만이 어떻게 꺾이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싸울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벌레 하나가 뽑힐 것 같지 않은 거목들을 쓰러뜨리듯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이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명 인사들의 저서나 어떤 그 경력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참 학력, 경력, 감탄을 자아낼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스펙 위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가짜를 빼고 진짜만 보더라도 때로 어떤 때는 막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도 정말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학력이나 경력을 쓰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수년 전에 모 교회에서 장로 후보자들을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들처럼 선거표까지 만들어서 거기 교회 게시판에 놓는 것을 보고 굉장히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데 교회 장로로 피택되기 위해서 세상에 화려한 스펙이 작용이 되듯이 그러한 학력 경력들을 나열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야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용맹 자랑하지 말라. 뭐 정말 자기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뛰어난 재능 자랑하지 말라. 신구약 성경 바깥에서 만나질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17세기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역사는 이렇게 평가를 해. 신구약 성경 바깥에서 만나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 퓨리탄들이에요. 그런데 그 퓨리탄들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최고의 학부인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출신들임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대다수가 다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종, 말씀의 일꾼 뭐 이것 이렇게만 표현했지 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런 내용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옥스퍼드 대학교 뭐 오늘날로 이해하면 총장 왜냐하면 그 당시 총장은 왕이 했기 때문에 부총장이 사실은 총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총장을 지내신 존 오웬 박사는 정말 그분이 남긴 전집을 봐도 지금 23권이나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한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철로 역정을 쓴 존 오웬을 흠모하면서 내가 좋은 오웬처럼, 좋은 버는처럼, 내가 그렇게 설교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명성,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뭐 배우지 못한 땜쟁이 출신의 이 존 버넌이 남겨놓은 것하고 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29절 26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보다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완전히 역발상인 것이.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 능력 많은 사람, 훌륭한 가문 출신의 사람, 정말 뭐 가난한 자보다 있는 사람 이런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부와 능력은 따라서 합시다. 모두 주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열두 사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래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 아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입에서 기탄 없이 주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런 나옴을 보고서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을 하시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다 자신의 능력이 어떠하다, 자신의 지혜가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만 2장에 가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조차도 나는 사람의 지혜 말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 나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다 모아놔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줄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 구원받는 길도 알 수 없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는 길도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앞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9장은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이다. 정말 또 참 지혜가 뭐냐? 참된 명철, 명석함이 뭐냐?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회로를 건드리셔버렸어요. 미련케 했어요. 우리 자신의 뇌세포를 건드려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능력,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미련하게 만드는가?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는요, 정말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드셨어요. 정말 탁월한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담이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가다 보면 내가 얘를 뭐라고 불렀더라 지어놓고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은 한 번도 헷갈리지 않고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뭐 사자, 호랑이, 늑대, 곰, 양, 뭐 독수리, 비둘기, 제비, 참새, 고래, 뭐 하여간 등등 모든 것의 이름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것이 명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혜를 미련케 했다. 물론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모든 지식에서 떨어졌어요. 미련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는 길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됐어요? 떠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물론 문자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은 사실은 범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인 것이죠. 구원받을 길을 찾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단언하고 있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뭐냐?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나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어떤 지혜를 다 동원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이게 영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자기를 보내신 자 나와 자기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택한 것이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때뿐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때만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알려주는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상 공장 공장장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그 속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그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길로 나오기를 좋아해요? 싫어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천하에 주어진 적이 없다고 해도 인간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처가 한 번도 나는 너희들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부처를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의 가르침에 난리를 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우상 섬김이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답답한 노릇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있었지만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간의 비극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인데 그 방식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미련한 방식. 인간의 지혜도 미련한데 인간의 지혜도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택한 방식도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쓰인 전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물론 뭐 모든 전도를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뭐를 강조하냐면 말씀 선포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공중석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방식이 참 미련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이 미련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마음만 잡수시면 단번에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퇴치시킬 수 있으시고 모든 인간을 단번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예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한꺼번에 그냥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법을 안 쓰시더라도 모든 사람이 잠 안 자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잠잘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선명하게 예수를 믿으라 한마디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야 신기한 꿈을 꿨다. 근데 전부 다 일어나서 꿈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꿈을 꿨어.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손쉽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을 때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그렇게 손쉬운 방법 내버려 두시고 정말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사람들에게 얻어맞아야 되고 참 감옥에 갇혀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내버려 둘까. 근데 하나님이 참 미련하시다. 우리 눈에 이렇게 여기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2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방식을 택했지만 이 어리석음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약한 방편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도 복음 선포의 미련한 방식을 택했는가? 뭐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한들 물론 그 조지 히필드 같은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정말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가 난 최대의 설교자로 그분이 한번 설교할 때 막 8만 명, 9만 명, 10만 명까지 모여서 들판에 모여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뭐 그런 사람은 뭐 정말 역사 속에 한 사람 있었던 것 뿐인데 지금 누가 인간이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듣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냥 벼락 한번 내리치고 한국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든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하든지 하면 정말 쉬울 텐데 그럼 목사님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도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선포의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볼 때 어리석고 하나님의 눈에도 때론 미련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죄와물로 죽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까불까불 되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지혜 있다고 용맹 있다고 부하다고 으스대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듣고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야만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라 하면 지혜 따라 삽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냥 조그마한 소인배가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지금 학교 못 가고 있는 이때 정말 철호의 찬스잖냐.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인간의 본분 아닙니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유명대학 안 나와도 정말 최고의 뭐 엘리트 그룹에 혹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아이들 투자해서 가르쳐놨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들이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 배운 자식들은 부모를 더 속속이고 못 배운 자식들이 못난 자식들이 부모에게 더 효도한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다 늙어서 지금 두 분이 할 때 자식들 잘난 자식들은 다 떠나갔어요. 미국으로 가든 영국으로 가든 뭐 세계 곳곳은 다 잘나서 떠나가고 없어요. 근데 못 배운 자식들은 부모 곁에서 부모를 지켜요. 그리고 효도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잘 가르치 말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서 효도받기 위해서 자녀들 잘 가르칠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아닌데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법, 십계명에 있는 대로 그거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잖아요. 참 어떻게 그냥 지난 주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아니게 엄마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것도 벽장 옷속에 가서 누구 거기서 지내고 참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마땅히 할 길을 그거 가르치는 국어보다 산수보다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이런 어린이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방편이 뭐냐? 말씀 선포하는 자예요. 말씀 선포하는 자.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존경받아야 할 자는 아닙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 그러나 목사도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어요. 찌그러진 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7세기 청교도의 초기 지도자인 윌리엄 퍼킨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아무리 신방을 잘하고 상담에 뛰어나고 정말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고 인격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는 자는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목사,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목사님의 허물이 너무 많이 보여서 도무지 은혜를 못 받아. 이렇게 이제 묻는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 그분이 답변한 게 이겁니다. 성도님, 찌그러진 트럼펫에서 트럼펫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 나죠. 그 찌그러진 트럼펫이라 할지라도 트럼펫 소리 나면 트럼펫 소리로 받아야 하듯이, 비록 목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찌그러진 것 보지 말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상당히 뭐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찌그러진 것 때문에 트럼펫 자체를 버리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그 트럼펫에서 트럼펫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진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들이 정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지나쳐 이건 뭐 너무 목사들한테 뭐 잘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잘 알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안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 뭐 보니까 참 장로님들 열심히 정말 교회를 성도들을 돌아보는 한 일에 열심히 다 하시는데 그런 장로들을 잘 존경하 배나 더 존경하라.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요 성도들이 말씀 선포자들을 정말 이렇게 경멸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다 그것이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사울 왕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은 다윗처럼 우리도 살리는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주님의 종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섬김을 앗아가 버리게 하는 것은 대를 이어 불행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결과를 낳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방식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씀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저는 뭐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언해드리고 싶을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영접하는 자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한국 교회들이 다 청빙 광고를 내고 지원서를 받아서 청빙위원회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사용해 그것이 한국 교회가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울교회가 해야 될 방식은 아닌 거예요. 서울교회가 해야 될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구세주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자기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다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영접지 아니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참된 목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온 교회가 영접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방식 택하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결혼도 그런 거예요. 왜 이혼율이 많아지느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결혼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젊은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짝지어준 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서울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그런 자들과 함께 평생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